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4페이지 비슷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룬 메가 처치들의 그 부흥하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걸 분석을 한 분이 계신데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첫 번째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참 많죠. 사회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는데 그런 선한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복음의 연결고리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 오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을 누가 교회를 가장 잘 올 수 있나 초대하면 받을 수 있나 그런 리스트들을 일단 만드는 걸. 그래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그 리스트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 큰 교회가 그걸 잘한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가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연결하듯이 교회가 성도 믿지 않는 분이 오셨을 때에 그 인생과 복음의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왔는데 교회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네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기가 쉬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이건 요즘 우리 교회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구역예배입니다.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줘서 일단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줘서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바로 수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분에게 언제쯤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수용 능력을 보고 그 타이밍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수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한 어린 꼬마가 베이스볼 햇을 딱 쓰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야구공을 가지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운동장에 멋지게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야구장에 혼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타자야. 이러면서 공을 위로 탁 토스를 한 후에 스윙을 했는데 헛스윙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 피식 웃더니 다시 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져 올리고 스윙을 했는데 또 헛스윙을 한 거예요.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더니 혼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투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책 읽는 건 좋아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는 건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제가 하루에 글을 쓰는 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목회 한 15년 넘어 했는데 4년은 영어 목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를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성도가 갖춰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그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이 다르다면 성도가 갖춰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수용해드리는,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용성, 수용 능력이 탁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개가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남편인 아수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후에 불가능한데 어렵다 거절을 하게 되죠. 이때 모르드개가 눈물이 쏙 빠질 정도의 책망을 합니다. 아니,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향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생각을 고쳐먹고 180도 행동을 바꾸어서 모르드개의 말과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개의 자녀 교육법 뭐였습니까? 신앙을 기초로 한 책임지는 뭐예요? 책임지는 인성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얻어냈죠. Given respect와 earning respect,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어내니까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이 통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이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모르드개의 귀한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에스더의 성숙함이에요. 그렇죠. 모르드개의 이 책망을 수용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에스더의 수용 능력의 이 탁월함을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사울왕의 이 수용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선교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을 저는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장이에요. 이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다윗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순간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날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날 그 전쟁터의 현장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다윗의 수용 능력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평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능력. 여러분 다윗에게 형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쟁의 현장에는 몇 명의 형들이 나가 있었어요? 위에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엘리압과 두 번째 아비나답과 세 번째 삼마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 위로 몇 명의 형이 집에서 놀고 있는 상태예요? 일곱 명에서 세 명이 전투에 나갔으면 세 명? 누가 세 명이라고 했어요? 네 명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보일 만한 반응은 뭘까요? 아버지에게 보일 반응. 아버지, 형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단번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형들이 네 명이나 위에 있는데 그것도 옆 동네에 뭐 심부름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 오는 거예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못 볼 것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제게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이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고 있냐라니까요.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이 보였던 건 아버지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날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읽었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의무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곡신 볶음 한 에바 그리고 떡 열 덩이를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치즈 열 덩이는 누구를 줘요? 그렇죠. 우리 아들 새놈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천부장에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전달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형들이 안전하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 그 전쟁터에서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왕인 사울왕이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안정을 책임지는 건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왕과 군대에게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건 기본적인 의무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그 기본적인 의무를 사울왕과 군대가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수용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때요?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적진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다 물맷돌 들고 뛰어나가실 거예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관심이더라고요. 왜? 내 일이 아니야. 그 일은 사울왕이 해야 되는 거고 군대가 해야 되는 거고 형 세 명이 해야 되는 거지 내 일이 아니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반대편에서 적진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특별한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윗이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라고 돌아선 게 아니라 무관심하게 돌아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그 사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의무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의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의무,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의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 이 기본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때마다 시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잘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1박 2일 락킹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끼리 좀 이렇게 몸을 썩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우리 청년부들을 게임을 경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걸 서로 잘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안아주고 하게 그런 경기들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네다섯 명이 되는데 청년부가 숫자가 부족했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했는데 자기들 형편들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용해주고 오더라니까요. 이게 수용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 스케줄 따로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고 와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런데 그걸 제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용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더불어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16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수용하고 믿음의 발을 떼자마자 발견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줄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고 책망해 줄 모르드개가 옆에 있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줄 민족이 있고 그리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시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섬긴다고 생각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 신앙의 길, 이 섬김의 길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사흘 낮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 기도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라는 사실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장인어른 주변에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장로의 신학, 그 장신 출신들 친구들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같이 하신 이민 목회의 아픔을 아는 목회자 친구들이에요. 그래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바닷가 가서 걸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운동 가셔서 수영도 같이 하시고 이게 우리 장인어른의 친구예요. 이 외로운 목회길을 가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이 늘 하시는 말이 외로운 목회길을 갈 때 옆에 곁에 친구 목회자들이 좀 있어야 돼. 이걸 늘 말씀하시니까 사모도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아쉬워하죠.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 목회자들이 주변에 없다라는 게. 저는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늘 웃으면서 환하게 목회하려고 애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인조이하며 즐겁게 이 길을 가려고 애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저께 구역 예배 때도 제가 나누었지만 몇 년에 한 번 가을을 탈 때가 있어요. 문구사님 왜 웃으세요? 나 외롭다고 하는데. 가을을 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LA에 친구들 만나러 가면 목회가 되겠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청년부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까지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친구들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전화 할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감을 잘 수용했을 때 이 수용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기도와 삶, 기도와 행동, 기도와 액션이 균형을 이루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어요. 기도와 행동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책망을 들은 후에 모르드개에게 첫 번째 부탁했던 일이 뭐죠? 수용한 이후에 모르드개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뭘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참 많은데 저는 어머님의 기도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아틀란타에 개척을 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한국에서 깨서 예배 시간 동안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아틀란타 예배 시간이 되면 한국은 새벽 1시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아버지가 증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앉아서 조는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넘어가는 날은 없더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은 밤 10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엄마 이제 힘드니까 그만해. 이 소리 안 합니다. 엄마 힘들지? 그래도 계속해. 왜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중보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모르드개와 온 민족에게 사흘 동안 낮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중보기도 했는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뭘 해요? 그 다음 자기는 뭘 합니까? 자기는 그냥 손 놓고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도 사흘 동안 시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흘이 끝났을 때에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사흘 중보기도 끝난 후에 금식기도 끝난 후에 뭘 했습니까? 속도 불편하니까 죽 좀 끓여주세요. 아니면 산 좋고 물 좋은 요양지 찾아가서 건강 회복하려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뭘 해요? 아수에를 향해서 믿음의 발을 떼는 거죠.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기도와 행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왜 도전을 받습니까?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종지부를 딱 찍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이 캠프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할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는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한 가지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했으면 행동을 행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기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혹시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에스더가 사흘 금식 기도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에스더가 보고 싶어 불렀더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라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떼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떼니까 물가에 발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열려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용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수용 능력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에요. 몰라서 갔던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 아는데 어떤 죽음인지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수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수용하시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에스더의 수용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 바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기본적인 의무들을 수용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것도 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그 위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은혜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